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 5장 말씀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것도 앞뒤 좌우로 저도 정신 차릴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우리 은혜 많이 나누십시다. 이렇게. 예, 저희들이 이제 오늘 그 사도행전 5장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분량은 많은데 이제 그 내용은 앞의 내용과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급속도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을 하는데, 이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기는 외부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잘 넘어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는 내부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안으로부터 주어진 이 위기도 이제 사도들이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오늘 17절 말씀, 또한번더 외부로부터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17절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 개인의 당파가 이제 다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제사장, 함께 있는 사람, 사두 개인, 이 사람들은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사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더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옥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감옥이 아니고, 영어 번역을 보면 퍼블릭으로 되어 있어요. 퍼블릭.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공식적인 그런 감옥입니다. 거기에는 이 죄인들을 가둘 수 있는 모든 시설들,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간수들이 있는 그런 공적인 감옥에다가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20절에 끌어내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사도들은 그 명령을 듣고 새벽에, 이것은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몰랐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회를 소집한 다음에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끌어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이제 부하들이 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23절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다는 겁니다. 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도 문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도 문제가 없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없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했을 때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25절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옥에서 나와서, 그리고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6절, 자존심을 구겼던 성전 맡은 자, 이 사람이 부하들과 같이 옵니다. 한번더 사도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왔는데, 26절 후반부를 보면 강제로 못했다. 왜 강제로 못했느냐?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강제로는 그들을 끌고 오지 못하고 점잖게 연행을 했다는 겁니다. 연행. 그리고 나서 27절 그들을 다시 연행해 와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직접 심문을 합니다. 28절 야 과거에 우리가 사장에 명령했지 않느냐 이 이름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을 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금 씌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 명령하셨죠.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나무에 달아 죽인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높이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32절 우리는 이 일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이다. 그런데 우리만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성령님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증인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34절 공회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 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대신에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도들을 없애겠다,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그들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예기치 않았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율법 교사였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더니만 공회 앞에서 이제 은권을 얻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들 잠깐 좀 밖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35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가말리엘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들이 사도들을 없애려고 마음먹었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 행동을 할 때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36절, 37절을 통해 먼저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합니다. 가말리엘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공회에 속해 있던 구성원들도 알고 있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36절 과거에 수십 년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선전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로 스스로 선전을 했고 사람들은 약 400명이나 그 드다를 추종했다는 겁니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드다가 죽었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때 그를 따랐던 400명,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어렸을 때입니다.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도 역시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다라고 내세우면서 백성들을 꾀었고, 또 자기를 따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역시도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것은 뭔가 하면 한 운동이 아무리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그 운동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막았었더라도 그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그것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이런 교훈을 통해서 공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8절 후반부를 보시면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다도 유다도 죽고 나서 다 운동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이 운동은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39절 이 운동이, 이 예수님 운동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이렇게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40절 이 유대 어떤 공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옳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도들을 불러들인 다음에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이들을 음악에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또 한번 근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도들이 근심을 받고 나서 41절 42절에는 그들이 보여주었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절 공회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않도록 금했지만 42절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왕성한 열정을 가지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좀 설명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좀 주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좀 하고 싶은데, 하나는 뭔가 하면 참 사도들을 끈질기게 핍박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은 왜 사도들을 그렇게 핍박했느냐는 것입니다. 핍박했던 주체는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날의 말로 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그 당시 제사장들 그룹이었습니다. 왜 유대교회에 구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왜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그렇게 핍박했겠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 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은 일어나서 사도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마음에 가득한 시기심 때문에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사역하기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관심은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었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사역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과 관심 그리고 칭찬과 사랑은 사도들을 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삭막한 표현이지만 종교적 기득권 세력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된 시기심 때문에 결국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실은 우리가 부흥과 관련된 교회 사들을 쭉 읽어보면 거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좀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그 부흥 운동에 가장 큰 걸림돌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 종교적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사도 똑같이 증명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교회사까지 거창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요, 바로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새롭게 등장한 사도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에 시기심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제가 꼭 한번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막 보시면서 아, 내 주위에는 그래도 내보다 조금 더 경건하고 내보다 조금 더막 신실한 사람은 잘 없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할수 있어요. 어떤 예언을 할수 있느냐? 10년만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경건하고 신실하신 분들이 나타납니다. 별로 안 믿으시고 안 좋아하시는데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앞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면 교회는 절망이죠.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보다 더 신실하고 더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들을 보면서 감사한 것을 감사하고, 야, 하나님께서 바로 한국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신실하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잘 도와줘야 되겠다, 잘 격려해줘야 되겠다 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결단은 뭐, 선택은 뭐냐? 우리도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음의 이 시기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이 시기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살아왔다가도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복음적인 뜻을 가진 유행가를 한곡 소개해 주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꽃이 아니야, 꽃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싹이 나고 잎이 맺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준비의 시기가 있습니다. 또한 번은 언제입니까? 꽃이 될 때가 옵니다. 우리들의 삶의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갖고 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도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꽃으로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꽃이 영원히 있으면 그건 뭐가 되죠? 그것은 정신 나간 꽃이거나 아니면 그 꽃은 좋아합니다. 좋아. 그러면 꽃이 있다가 우리 삶의 어느 한순간은 그 자리에 물러서서 무엇이 되어야 올 때가 오겠습니까? 그름이 되어야 올 때가, 그름이 되어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성도님들, 꽃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그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때 꽃으로 섬기는 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은 그름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그 마음에 가득한 시기심 때문에 그 부흥을 막아쓰고 핍박하는,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을 그들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핍박이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건져주셨습니까? 처음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도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험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빠져나갈 길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기적적인,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평범한 일,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것은, 건져 주면서 주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전해라. 그리고 또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들은 21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죠? 그냥 단지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청년들과 오래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 이제 애들이 언제부터 또 빡시게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특별히 막큰 시험, 이제 이런 시험, 그리고 또 결혼 문제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애들이 또 제정신 아닌 애들처럼 신실하게 삽니다.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뭐 때로는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봉투가 올라옵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감사한금을 드려요. 근데 그 감사한금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목사님, 미션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저를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합법적으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저안 합니다. 미션은 끝났습니다. 성도님들 이러시면 하나님도 헷갈리시겠죠. 이거를 좀더 들어줘야 되나? 아니면 시간을 더 끌어야 되나? 저는 이제, 제가 만약 이때 사도들처럼 있잖아요. 제가 사도들이어서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저를 밤새 풀어주셨어요. 밤에 풀어주셨어요. 그럼 저 어디 갔을까요? 아마 저는 찜질방에 갔을 것 같아요. 찜질방에 가서 그동안 감옥에서 좀 몸축 낫는 거 좀 보호하고 좀 이렇게 좀 개운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뭐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삶을 이 땅에서 아직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베풀어 주실수록 우리는 더 헌신하고 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새벽부터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공에 또 끌려갔습니다. 공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했을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너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한테, 우리들에게 뭔가 돌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좀 무섭지 않나요? 예수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피, 이 사람의 피를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은요,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주려고 할 때 바라바가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무죄,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는 예수님 풀어주려고 할 때 그때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광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누가 말했죠? 자기들의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의 피, 그래, 우리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그 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까맣게 마치 없었던 일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 정말 처절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 역사를 통해서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저는 우리 성도님 아무리 열받으시고 아무리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극도의 분노에 빠졌을 때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셔야 될 때 극도로 분노했을 때, 극도로 절망했을 때도 하나님 제 입에서 나와 후손들을 망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와 후손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십시오, 이들은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다가 발뺌을 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너희는 저주받을 자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고 회개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이 참 공회원들은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말리엘이 중재를 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말리엘 어디서 한번 또 나오는데 이 가말리엘은 생각보다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이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가말리엘 그러면 이 이름 따라 가말리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가말리엘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스승.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들의 열심히 특심해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내서 누구 밑에서 공부하게 만드느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유대 랍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랍비로 꼽혀지는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유대교는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힐렐 학파의 수장격이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약을 하면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우리 태계 이황이나 율고 이와 같은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그는 구약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분노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 이제 역사의 교훈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아무리 흥황하게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 운동은 사그라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막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살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이 운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정리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이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잘못 막다가 막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서운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가 끝장내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이렇게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참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웬만한 성경 구절 외우고 암송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도 명확한 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수많은 사람의 좋은 성경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막 기억하면서 몸부림을 치죠.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그렇지만 마지막은 뭡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일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맡겨드립니까? 최종적인 결정, 최종적인 그 방향을 누구한테 올려드리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섬기면서 이런 거 많습니다. 그때 언제나 마지막 마무리는 결과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기도를 제가 권할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 그때는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것은 하나님 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은 갈수록 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직접적으로 잘못 관여하다가는 보복의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과 분노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에게 그 문제를 올려드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비록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교에 속한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사도들은 풀려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핍박도 끈질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끈질깁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제가 이 제목 짓고 나서 야, 내가 간만에 진짜 이렇게 국어를 잘하는 줄. 저는 원래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야, 참 핍박도 끈질기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끈질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도 진짜 끈질길 정도로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은 더 끈질기고, 우리가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러는데도 지긋지긋할 정도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어떤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사도들이 구원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41절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기에 이렇게 뭔가 구원받아서 기쁘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많이 맞았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형, 때리는 태형으로서는 최고형을 사도들이 받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도 사도들은 그냥 풀려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능욕당하는 것, 거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나 여겨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인가요? 저는 이제 가끔 우리 그런 예화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 이제 아기가 장애, 참 큰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아이를 제게 맡기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그래, 내 네 마음 안다. 내가 하늘에서 이 아이는 보내야 돼 있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 찾다 찾다가 안 돼서 네한테 보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됐죠? 과거에는 이 아이만 보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얼마나 팔자가 사납고, 그리고 우리 조상적부터 얼마나 뭐가 잘못한 게 많았으면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얘는 누구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수준을 높이 평가하셨구나. 세상에서 이 아이 감당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서부터 참 기쁨으로 그 아이를 담당했다는 거죠. 저는 제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부가 아니고 기억하십시오. 정말 고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누구냐? 선구자들이십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선구자입니다. 내가 그런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그 삶으로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선구자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구자는 뜻이 뭐죠? 내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고 나면 그 길로 그 고통,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열어놓은 그 길로 그들은 따라오면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 물론 구제니 많은 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일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려움 없는 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 나는 선구자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야, 너 쓰러지면 안 돼. 왜냐하면 너 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이런 어려움 짊어지고서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 이거 뒤집을 수 있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너마저 넘어지면 또 사람들은 또 기다려요. 또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들 주위에 우리가 돕기 힘든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 포기하면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과 같은 조건을 가지신 분들을 교회는 다 포기해야 돼. 그러나 그분을 붙잡을 수 있으면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짊어진 사람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어려우셔도 포기하시면 안 돼. 여러분이 주저앉으면 또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들은 그 고난받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너무너무 고난이 힘들어서 고난이 어려워서 그냥 절망했는데 이제는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구나,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42절, 날마다, 시간적으로는 날마다, 장소적으로는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소그룹으로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 이거는 뭔가 하면 기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도들에게는 가르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하는 일들을 그들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왕성한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 마음에도 정말 이렇게 틈탈 수 있는 우리가 시기심 마음에 잘 통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이 되어야 될 때는 꽃이 되어야 되지만, 준비해야 될 때는 준비해야 되지만, 내려와서 걸음이 되어야 될 때는 기꺼이 걸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핍박보다도 더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 그 구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말리엘에게 주었던 교훈처럼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최종권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뜻에 부합되면 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에 반하면 주님께서 그 흐름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성도님들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쁨의 제목이 되고, 저는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그래도 선구자로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선구자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어차피 행복한 것은 천국에서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곳에 길을 만들어 가는 선구자로서 아무런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오더라도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생명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